제2과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사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었죠. 그의 세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더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신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오디오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단순한 용어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더 깊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아마도 히브리 국가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은 아주 친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마을을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생활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흠이 없는 정결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갈보리에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내향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결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지만 단순히 그것뿐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육체는 죽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당신의 영과 혼은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몸이 죽어 영생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신의 이름은 어린 양의 예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두 번째를 알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주었는데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로 물에 잠김, 젖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례자라는 것은 물에 잠그는 사람, 젖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령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 몇 장을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럼 이제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진정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2장을 보면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방과 비슷한 방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 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잔인하게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들이 그들 역시 끌어내어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도록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지만 그때까지 그분 외에 그 어떠한 사람들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서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몸만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간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 중에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명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반응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끌어내어 사형에 처하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용기를 얻었고 강력한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고,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술에 취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기뻐 날뛰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훗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설교하였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도 2,000명도 아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더해졌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교회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완전히 잠김을 당하고 적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육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고 또한 그분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 성령은 우리를 신령하게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낡아 빠진 옛것은 모두 다 지나갔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받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 중에서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방언입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함께 모여 있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성령의 능력이 당신 삶의 모습이 되도록 저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오는 천국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저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저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령의 능력과 힘을 당신께서 약속하셨듯이 저에게도 지금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